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아침부터 전국 각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소수이지만 그들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고 또 기도로서 교회를 두고 함께하며 또 성도와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에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도구와 중보기도 속에서 걸레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사역을 마치고 귀국길에 있는 팀들에게도 은혜를 대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기에 부족한 가업도록 인도하시고 전국 또 전세계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 나라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또 인도받습니다. 은혜로서 함께하시고 저희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뜬금없지만 목소리 멋있지 않나요? 얼큰하게 목 감기가 왔는지.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조바심이 나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바를 다 전달을 하고 있나? 뭐 그 부분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로마서 8장에 암송하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그 새벽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뭐 어느 훗날에 좀 좋은 여건이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을 계속 좀 우리들이 뭐 구역립하듯이 그 주중에 어떤 형태든지 말씀을 좀 계속 좀 배워나가고 말씀을 계속 그 당대 세계복음화의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봐나가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매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원래는 좀 한 13절까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계속 이게 왜 결론 부분에 이 중요한 내용에 왜 얘기를 또 반복하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도대체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지? 그 어느 정도였길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있던 문제는 해결됐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갔을까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문헌들이 있으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그런 뭔가가 이렇게 결론이 영화처럼 막 멋지게 막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떤 것을 딱 이뤄내고 끝나면 좋겠는데 처음에 시작에 비해서 너무 밋밋한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뭐 덕을 세우자. 아 그래. 뭐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건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계속 이렇게 돌아볼 것을 약한 자의 짐을 질 것을 덕을 세울 것을 계속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거를 정말 완성된 어느 그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너무 중요함을 계속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성경을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약한 자의 짐을 지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워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라 뭐 많이 하잖아요. 아, 덕을 세워 덕. 덕이 뭔가 생각을 지난밤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자면서 이렇게 점점 더웠나 봐요. 이렇게 틈틈이 깰 때마다 덕을 세우는 게 뭐지? 덕을 세우는 게 뭐지? 그런 생각들을 만약에 뭐 교회는 깃발을 세워. 그럼 이해하겠어요. 뭐 깃발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뭐 국기경들 세워. 이해하겠어요. 뭐 의자를 좀 똑바로 세워라. 이해가겠는데 덕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우리 그 예전에 제가 명심보감 이런 거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그리고 뭐 그 무슨 논어맹자 공자 맹자 글을 읽을 때 있었던 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공자하고 친했나 뭐 그런 생각도 농담 우스갯소리 해보고도 이 양반 명심보감 읽었나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건데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번역을 하면서 덕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많이 배워 있잖아요. 이전에 성경 번역할 때 그런 어떤 의미를 덕이라고 표현했겠다라고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한국 사람들에게 배워 있는 그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덕이라는 단어와 같은 비슷한 거야. 그걸 그냥 덕이라고 개념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 거죠. 이렇게 성경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거잖아요.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언어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체계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어느 단어를 표현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제라고 한다래 상제. 우리 상제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옥황상제. 우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무슨 옥황상제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일본은 뭐라고 돼 있죠? 뭐 가미사만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자기 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최고의 어떤 것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이 뭐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저도 좀 생각을 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 차원을 이끌어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도 믿음이 강한 편에 속했어요. 강한 자들에게 속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고 일정한 절기와 일정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들어졌던 거 아니야? 나 이거 먹을 수 없어.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어때? 그런 타입인 거예요. 그런 타입.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막 술 먹는 거라고 동일시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신전에 들어졌던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을 한 평생을 온 문화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거예요. 그거를 한 번에 내가 탁 깨고서 먹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슬람 쪽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우리에게 나왔어.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삼겹살을 고졌어. 안 먹어. 왜 그거 안 먹냐고 막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냥 한평생 문화적으로 먹어보지 못했어요. 또 냄새 또한 그러고 보니까 역겨운 거야 그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막 굳이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왔는데 막 청국장을 굳이 먹으라고 못 먹는 깻잎을 막 굳이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무슨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런 절기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누구였다?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야. 아, 뭐, 개고기면 어때? 아니, 뭐, 이구아나면 어때? 뭐, 그러는 거죠, 이제.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에 강한 자들을 쳐다봐오리, 믿음에 강한 자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강한 자가 맞잖아.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꺼리낌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그거 짊어질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약점 담당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이해 가시죠? 무조건 막 들어왔는데 뭐가 아니야. 너무 이상해. 근데 그런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게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그들도 어떤 믿음에 출발하고 있냐. 우리가 그때 로마 14장 읽었던 14장 7절 8절 9절인가요? 그들도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그들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자라온 그 문화와 환경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두고 약 그들 짐을 짊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을 짊어지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 말 자체가 뭔가 이상해. 무조건 사랑해야 돼. 우리 한국 독립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봉기를 했었고 윤봉길, 안중근, 김구 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 모두가 다 신앙했던 사람들이에요. 유관순 여사까지도 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 무슨 뭐 33인의 거기 기독교 비율이 뭐 그냥 적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그들이 그냥 1번이 이거 몰라서 그래. 아, 1번 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좀 생각을 그냥 조금 한 단계 나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그냥 교원하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배려, 그들에 대한 어떤 섬김, 봉사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수용할 것처럼 제가 예전에 지난 교회 있을 때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신천에 전도를 나갔어요. 찬양 전도를. 그 뒤에 현대백화점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놀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막 찬양 전도 그럴 때. 거기가 이제 주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그래서 뭐, 딱 봐도 이제 주로 여자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딱 봐도 성별이 구별이 가요. 얘 여자지만 얘 남자구나. 얘 여잔데 진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들이 들 정도로 찬양할 때마다 뭐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서 막 이단 접착이 하고 북 날라서 막 그냥 날라차기 하고 그런 모습이 막 태권도 막 기본 막 이렇게 동작을 막 하시고 알고 보니까 전직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때 뭐 윤호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막 그랬던 좀 기억이 이렇게 좀 납니다. 그래서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헤아려 가는 거야 이제 뭐 결과는 우리는 도움이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아, 뭐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런 분도 뭐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예전 이제. 그런 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약한 자란 얘기는 그냥 모든 게 나보다 적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죽겠다고 작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먹는 게 걸리고 마시는 게 걸리고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 걸리는 그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요, 잃어버린 자, 이런 개념도요, 소외된 자, 소외된 노인, 독거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도 어떤 게 맞물리냐면 예수님의 목자와 양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음성을 들으면 나올 자인데 음성을 들을지 못할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가 개념하는 고아, 과부, 무슨 독거 노인, 전쟁에서 어떤 그런 피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로 가다 보니까 무조건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것들 베푸는 것이 사랑인가 마냥 교회는 이러해야 되라고 말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결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 크니까 넘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돌봐야죠. 돌보고 당연히 그들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는 잃어버린 자의 개념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도 사실은 약점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것이 1절에 사도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그걸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들의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쉽게 얘기하고 툭툭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더 강하다고 느껴지니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힘센 애들이 애들 막 괴롭혔잖아요. 이렇게 우선 막 그냥 애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뭐 의식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을 듣고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줘야 되고 원하는 대로 행동이 자기한테 와야 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오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어갖고 통로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왜곡되게 하니 처리도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도 왜곡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그 공부를 할 때 이상심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상심리. 얻은 결론이 뭐냐면 공부 딱 하고 나니까 다 병자예요. 다 병자고 나도 병자고 그 말한 교수도 병자고 에브리바디 다 병자예요. 우린 다 정신병원 가야 돼, 보니까. 이상심리를 배우면서, 아,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우린 이제 하나님을 떠나있다, 이걸 알고 있잖아, 이제. 근데 그 생각이 영적으로만 떠나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육 간에, 뭐, 삼분설 하는 분들, 뭐, 영혼육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를 얘기 말을 많이 하는 부분들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성도를 대하다 보니까 정말 별 가정 다 있고 정말 별 사람 다 있고 야 어떻게 살았을지 이분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따뜻한 말이 필요했겠다. 이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했겠다. 이분들에게 치료가 필요했겠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대 세계보고하는 말로 이것을 소화내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하면서 아 그렇지. 이래서 교회에서 치유라는 메시지가 많고 많은 교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를 무조건 사실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아픈 분들이 나와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외 영상을 볼 때마다 뭐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면 됩니까? 그럴 때마다 덜컹덜컹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아프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제 건강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본인이 아프면 그 말을 어떻게 하려고. 아픈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 서게 되면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내용들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 예를 들면 뭐 범죄자가 있어. 여기 이제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범죄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용납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과거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계속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있죠. 모든 사람이. 너는 없습니까? 나는 없고. 우울증이 있었어. 우울증 없는 인간들이, 인간이래. 우울증 없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알게 모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큰, 뭐, 너무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차고 항상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연결을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 사람이 간첩이었어. 아니, 탈북자였어. 할 때마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연결해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무당의 목사 됐어. 한평생 그 사람 할 때마다, 이 사람 무당. 이미 세상안에 시작되었고, 새복음에 시작됐는데, 계속 걸어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보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무슨 문제를 해서 그것을 항상 해결하고,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막 그거를 뭐 어떻게 잡아 뜯어내고, 막 또 뜯어내고, 계속 파댕기고, 이미 수십 년 지나서 저 깊이 있는데, 그걸 계속 파댕겨서 또 꺼내고, 이렇게 해야 치유되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런 치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배려, 강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강한 자가 언제까지 강하겠습니까? 서다바리 고백 기억나시잖아요. 강한 자라고 말하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들은 절기에 매여 있고 음식에 매여 있지만 나는 큰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파울도 믿음의 강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의 약한 것을 이미 로마서 7장인가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하단 말 기억나시죠? 빨래를, 수건을 잡아서 반대로 비틀에 물이 짜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하는 상태를 보고서 원어 뜻이 곤고하다예요. 인생이 계속 뭐가 쪼여지고 계속 뭐가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 주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복음을 들여다보니 결코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다면 그건 뭔가가 해결할 문제죠. 근데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여 있고 그것이 문제인 것 마냥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수군수군 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이웃도요 불특정 다수 말하는 게 아니야. 안양청 가서 만났던 무조건 그 이웃들 그들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아프리카 사람 우리 이웃 아닙니까? 지구 가족인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워라. 쉬운 말로 말하면요. 그들을 세우려는 거예요. 덕을 세우란 말로 영어로 바꾸면요. 그냥 업 그래요. 업. 그들을 업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업. 그 전에 기분 업 됐네.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신앙의 상태를 업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구원의 복음이 세워지도록 구원의 복음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계속 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사모가 애기를 봐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애를 볼 때가 있는데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저를 보면 막 눈을 막 흔들어요. 현사모가 그래. 틀려도 아이고 잘했다. 그 애가 막 기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믿음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자세를 가지고 중심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하겠다고 살겠다가 마음을 먹지만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똑같은 자를 가지고 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게 맞습니까? 앞선 자가 맞습니까? 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읽었던 6절까지 내용의 요약이에요. 지금 마지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주는 결론의 마지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워라.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기록된 바란 말로 하면 다 구약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손수 본인이 다 담당하고 본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십자가 못 박는다는 그 일은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는 그 열심이 원래 말했던 그 믿음을 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기를 기쁘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기쁘게 자랐는데 남들이 나중에 못 알아줘. 그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해라. 인간 중에 가장 비방을 많이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한 자가 많이 있다면 그는 예수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는 봤어요. 이렇게. 그렇지. 어떤 측면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비방과 비난과 십자가 죽음까지 그가 손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셨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이미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전에 주었던 성경, 전에 써있던 기록,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래요. 어떤 그것이 가르침이겠습니까? 교훈. 교훈을 가르치게. 이것이 말하고 있는 선의 선,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가르치고 있고, 가르친 내용의 내용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성취하셨고, 그 구약의 결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참아왔어요. 이렇게 그들이 인내해왔어요.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통해서 믿음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성경의 글을 통한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3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라 저렇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해라. 꼭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계속 세우도록, 교회 공동체를 계속 단단해지도록,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바울은 의도하고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론이 뭐냐? 이 일 자체가 한 마음과 한 뜻되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되자. 왜 자꾸 교회를 나눠지게 하고, 왜 자꾸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고, 왜 교회가 자꾸 한 입에, 한 말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딴 얘기 하냐? 왜 가르침이 A인데, 자꾸 B씨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언제 음식을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 교회를 가고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모든 교회 말씀을 듣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증거되는 강단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교회 방향이고 교회 뜻이잖아요. 교회 존재 목적이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그 교회 방향인 거예요. 그에서 신앙한 생활을 하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바울이 원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어긋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다 그 같은 개형 얘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래 참으라.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무조건 못 본 척하고 참자가 아니고 비복음적인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참지 않았냐? 우리도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성질, 네가 자유하다고 그냥 막 휘젓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그렇죠? 비복음적인 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것들에 대해서 틀리게 전달되면요, 그거는 다른 문제야. 그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총을 잡아들 때 국가나 나라가 큰 무력으로부터, 저는 무장봉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전쟁 위협에 쌓여 있어요. 총을 잡아야 돼 말아야 돼요. 집총거부가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총 안 잡으면 돼요. 그래서 국군 이런 거 의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비복음으로 비진리로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동안 수 없는 대학생들과 교회의 외침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걸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만난 김영관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기독교 장로회 출신이에요. 저는 기독교 장로회를 처음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예수가 장로회잖아요. 예장과 기장은 차이가 확 달라요. 예장은 성경 보고 기도할 때, 기장은 거리 나서는 분들이에요. 문익환 목사님 한신대학 위주로 국가, 그들은 그분이 그래요. 기장은 선지자적인 자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틀렸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틀린 겁니다.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고 이런 말하는 분들이 그쪽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선봉계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중심을 쭉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 중에 말씀을 주셨고 환상 중에 꿈 중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말씀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이 말씀을 필리핀에 전달하기 원하고 그런 소중한 중심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책 읽어보셨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학교 때는 필독서인데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신자들을 세운다는 얘기로 성경에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항상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성도를 세우는 쪽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든 사역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들도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덕을 세우는 쪽으로 잡은 거야. 참고 견디고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뭐냐? 덕을 그들을 세우기 위한 거야. 어떻게 세우냐? 그 선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로마서 14장 19절. 어제 읽었던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깨틀고 교회에게 틈을 내고 교회를 분리케 하고 모임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리킨다. 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게 그런 게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목회자마다 교회를 내 편 만들려고 끌기 시작한다. 교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동아리지. 동아리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사회 단체도 하나가 되려고 교훈도 있고 급훈도 있고 그러잖아요. 학교에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실천. 제가 있던 한양대 모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렇죠? 정직, 봉사, 근면. 계속 배웠던 모든 교직원이 다 그걸 향해 있어요. 이렇게 사회 단체도 그래요.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더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가야 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면서 방향이면서 모든 기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로마서에서 왜 이런 걸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계속 말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더 말을 해서 더 달달하게 하고 너무 뜨겁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구원의 복음과 덕이에요. 그래서 본받는 게 맞냐? 덕을 세워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계속 알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가 더 그리스도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기에 부족한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인생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많은 시차와 많은 과정이 다를 것인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강한 자들이 먼저 그들 향하여 손을 벌리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한입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6개 교회에 담당하는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 대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한마음과 한입이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를 향하여 그리스도 본받는 모습이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들에게 연약한 문제들, 나약한 문제들, 많은 성장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며 또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질병당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의사의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커다란 계획들이 계획을 물으며 그 계획을 묻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좋은 지혜와 좋은 만남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경제활동들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가 도움을 받으며 당대 세계복음화가 또 더 힘을 얻기에 부정과 없도록 인담을 도와주시고 일선에 나가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업가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직장인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아이를 키우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더 큰 선한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